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자비하심이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의 보좌의 영안에서 나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름 부음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깨달을 때 그 깨달은 은혜가 더욱 커져서 아버지 은혜를 갚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빚진 자의 심령으로 아버지 이 남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스승 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레위기 4장, 그러면 속죄제에 대해서 성경을 우리가 이사야서 63장과 시편 22편을 찾고서 거기서 이제 시간이 없어서 더 못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레위기 4장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레위기 4장. 레위기 4장은 다 읽지 않고 우리가 몇 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4장 1절부터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말하라. 만일 어떤 사람이 무지로 인하여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에 관한 주의 명령들을 거역하여 그중 어떤 일을 어겨 행함으로써 범죄하면 이렇게 할지니라.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백성의 죄에 따라 다른 죄를 지으면 그때는 그가 범한 자기 죄로 인하여 흠없는 어린 수송아지를 가져와서 주께 속죄제물로 드릴지니라. 그는 수송아지를 주 앞 회중의 성막문에 끌고 와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회중의 성막에 가져와서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적셔 성소의 휘장 앞 주 앞에서 일곱 번 피를 뿌릴 것이며 또 그 제사장은 회중의 성막 안에 있는 주 앞 향제단의 뿔에 그 피에서 약간을 바르고 그 송아지의 모든 피를 회중의 성막문에 있는 번제단 밑에 쏟을지니라. 또 그는 속죄제물로 드린 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내장 위의 모든 기름과 옆구리에 붙은 두 콩팥과 그 위에 있는 기름과 간 위의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희생제물인 수송아지에서 떼어난 것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번제단 위에서 그것들을 불살할지니라.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그 다리와 그 내장과 그 똥, 즉 수송아지 전체를 그 진영 밖 재버린 곳에 곳인 깨끗한 곳으로 옮겨 나무에 불로 사르되 재버리는 곳에서 그는 살을지니라. 여기 지금 이제 제사장에 관한 속죄제죠. 그리고 이제 장로들 그다음에 백성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계층별로 죄를 질 때 이게 속죄제를 어떻게 드리라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신 거죠. 다시 말해서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계속 드려야 하고 우리 이방인들은 율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비참하게 살다가 옛날 우리 조상들처럼 정말 왜 사는지도 모르고 왜 죽는지도 모르고 우리 조상들처럼 죽어 마땅했던 거죠.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네 번째 속죄제, 다시 말해서 이 속죄제는 우리가 범죄한 행위 있잖아요. 행위. 그 행위 자체를 그 피값으로 갚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죄를 폐해 준 거. 주님이 갚아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사가 지금 다섯 가지 나오잖아요. 네 번째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저 회개만 하면 돼. 근데 이걸 회개만 하면 되는데 이 회개라는 게 죄를 용서받을 만한 회개를 해야 돼. 알고 회개된단 말이에요, 이게. 요즘에 이제 회개를 안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해다. 교회 다니다가 이제 뭐 집사도 되고 뭐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뭐 그러니까 양로원에 가서 제가 다닐 때 권사님들 보면 구원을 하나도 못 받았어. 거의 다 못 받았어요. 전혀 몰라. 그 대속에 관한 거, 죄 용서가 뭔지 몰라. 그냥 죄만 댕긴 거야. 그냥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알았잖아요. 우리가 왜 구약을 공부합니까? 구약을 공부하는 이유가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안 했다면 나는 용서받을 길이 없는데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가 회개해야 된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배워야만 회개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안 배우면 그저 뭐 옛날 잘못한 거 거짓말한 거 이것만 늘어놓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 죄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다 담당했죠. 이제 우리가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에? 너무나 간단한 거죠. 어제도 제가 멕시코 갔을 때 그 앞에 있는 형제한테 그랬어요. 형제님, 내가 형제가 나한테 죄를 졌는데, 에? 정말 나를 죽일 정도의 죄를 졌는데, 에? 내가 용서 안 하면 아무리 나한테 와서 얘기해도 나는 안 한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당신의 죄를 내가 용서하기로 작정했으니까 그저 잘못했다고 진심으로만 말해라. 그럼 용서해 주겠다. 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때 모든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정했어요. 아멘. 다만 회개하면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기로 결정도 하는데 아무리 회개해 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어? 그 회개의 의미를 몰라. 회개의 의미는 모르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뭐가 회개인지 잘 모른다고요. 회개란 건 그 말대로 돌이켜서 고치는 겁니다. 이게 회개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회개할 수 없었죠. 회개 못했죠.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죠. 베드로는 돌이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네가 돌이킨 후에 그랬어요. 회개한 후에 이제는 내가 명령한 대로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돌이킨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거. 완전 돌이키는 거예요. 완전 돌이키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주가 돼가지고 그분이 죽으라고 그러든 난 죽어야 돼.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지옥 갈 날을 그냥 용서해줬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라고 해도 나는 죽을. 그래서 순교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깨달은 만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게 되면은 회개라는 거 교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게 죄 용서를 못 받으니까 성령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보는 눈이 완전히 그냥 바이올로지컬, 자연인의 눈으로 본다고. 영적인 눈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평생 교회 다녀도 이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사람 순화세고 나보다 나은 사람인가 모자란 사람 이것만 보게 되죠.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는 이유가 옛날의 약속 이렇게 구약 말라기가 영어로 보게 되면 저주라는 말로 끝나거든요. 완전히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완전히 그 자신을 들이지 않았으면 우리는 저주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거든요. 마귀와 함께. 왜 마귀가 지옥 간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마귀는 예수님께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염소 무리들에게 너희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 사자들,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마귀는 회개를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마귀와 함께 불 속에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근데 할 말이 없죠. 회개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했으니까. 회개만 하면 죄 용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흰옷을 입혀주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 비유로 말씀했잖아요. 어떤 왕이 자기 아들 혼인잔치를 하는데 거기 입구에다가 예복을 다 놨는데 모두가 다 예복을 입고 들어왔어요. 입으면 되는 거예요. 공짜로 주는 거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들어왔어요. 너 왜 예복을 안 입었냐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유구무원이다. 입이 있을 때 말이 못하니까 이 사람을 내쫓아가지고 저 어둠 속에 처박아라. 그럼 그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라. 그래요. 그런 건 할 말이 없어요. 나중에 누가 지옥 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회개를 외쳐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 깨닫게 되고 죄 용서받게 되면은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어떤 사람이 새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말이죠. 자, 우리 63편과 시편 22편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처참한 모양으로 그렇게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가 우리 봤습니다. 완전히 온 나체가 돼서 불에 구운 듯이 그렇게 비참하게 됐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8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마태복음 26장 28절. 오늘 성경을 몇 구절 찾아보면 이게 죄를 용서한 게 이거구나 이걸 알게 되죠. 26편 28절 보겠습니다. 26절부터 보죠. 이거 우리 성찬할 때 우리가 항상 오늘 성찬하는 날인데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 때와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고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모두 마시라. 한번 26절 8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자, 이게 뭐라 하십니까? 죄를 이미 사하셨기 때문에, 사하셨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죄를 용서했어요. 용서해서 독생자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용서를 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낸 거예요. 속죄제물로. 또 화목제물로. 번제로. 음식제물로. 흠없는 자신을 완전히 흠없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하나님을 내 던져준 거죠, 세상에다가. 지구에다가 완전 내 팽개친 겁니다. 왜? 이미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를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랬어요. 이미 용서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새 언약의 피라는 게 뭐죠? 왜 많은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 한 거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니까 다시 말해서 죄의 용서받은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마다 많은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갑니다. 여러분 천국에 많은 사람이 갑니다. 지난 2000년부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간지 모르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간지 몰라요. 어제도 제가 그 멕시코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왜 하이티 같은 가장 가난한 나라를 그렇게 하나님이 치실까?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죠? 지난번에 쓰나미도 보면 되게 못 사는 데만 하고 말이에요. 그걸 왜 그럴까? 주님이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사. 그러죠? 눈먼 자에게 심령이 상한 자를 고치고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또 묶인 자를 풀어주고 갇힌 자를 다시 자유케 하는 이런 그 복음을 전하게 하렵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굉장히 비참해 보이지만요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지진도 나지 않고 돈 많은 여기 수많은 사람들 좋은 집에 살고 밀리언어들 이런 사람들은 지진도 안 나고 참 재앙도 안 나고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 그걸 통해서 하이티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거기에다가 수많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거기 배치해 놓으셨고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뭘 하겠습니까 지금? 복음 전하는 거예요. 희생이 따르죠. 어떤 사람 죽었죠. 물론 죽은 사람 중에 크리스찬도 있을 거예요. 총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지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아니 뭐 이상하게 잘 사는 데는 그게 별로 없어. 저 중국 스촨성 같은데. 그 얼마나 가난한 나라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중국에 5천만이 지금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들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옛날에 일본에 우리 전도 팀들이 한국에서 갔습니다. 한국에 가가지고 그 일본에 고베 지진 났을 때 어느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목사님 만나가지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복음을 전해왔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당신들 미쳤냐고 지금 여기 지진이 나가지고 이런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고 착각하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 복음 전하고 편하죠. 가서 음식도 좀 대접받고 좋지요. 좋은 환경 속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시냐고 그러고 그냥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 지진 현장을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똑같이 전했어요. 우리 전한 것 같고. 어떤 일본 사람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 집이 어딨냐고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겠다고 그랬더니 우리 집 여기 있는데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더래.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생각은 그런데 복음 전하면 내가 이런데 무슨 복음이냐 그럴 거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은 전도자를 보내가지고 예배 놓은 거야. 그 일본에 오는 선교사가 13년 된 선교사가 있었는데 가서 만나자마자 선교사님 참 오래 계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네요. 몇 명이나 전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지금 뭐 말도 배워야 되고 문화도 배워야 되고 뭐 한 명도 못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걸 자랑삼아 얘기해서 그래서 막 혼을 냈대 그냥. 막 혼을 소리를 빽질렀대 거기서. 근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일본말로 한국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댕곡구 지곡구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13명을 영접시켜서 길거리에서 일본 사람들을. 그날 가가지고 이게 복음이라는 게 무슨 말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뭘 배워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시간 낭비하는 거야 다. 왜? 능력이 하나님이지. 나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충만하면요 성령이 막 흘러나와요. 그래야지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어떻게 예수 안 믿는 것이 죄라는 걸 그들이 어떻게 알아요. 학교 박사학위를 받아보세요. 예수 안 믿는 게 죄라 그러면 다 미친놈이라고 그러죠. 성령이 안에 있어서는 그걸 못 깨달아요. 뭘 회개해야 되느냐. 이렇게 속죄자물로 죽으신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 저는 간증이지만은 거듭난 다음에요. 거듭난 다음에 저는 엄청난 회개도 했어요. 왜? 이런 예수를 내가 안 믿고 어떻게 37년을 살았는가? 내가 미친놈이더라고. 너무나 죄송해서 이런 예수님을 내가 모르고 그런데도 날 버리지 않고 주는 선하시고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정말 나 같은 사람 이렇게 내깔기지 않고 지옥에 안 보내고 37년 동안을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사실 너무 감사하고 죄송스러워서 예수 믿지 않은 것을 내가 그렇게 회개했어요. 밀어냈던 거예요. 예수를 내가 왜 안 믿었던 거? 아유, 지금 이미 내가 믿는 순간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돼가지고 평강에 왔어요. 이거 거저 얻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미 용서 받았어. 그런데 그 다음부터 회개가 나오는데 안 믿었던 걸 회개해야 되더라고요. 우리가 잘못한 건 뭐 많죠. 지금 속죄제문은 우리가 잘못한 행위 하나하나, 거짓말한 거 하나하나, 행위 하나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주님이 위해서 죄값을 치러준 건 당연하죠. 그러나 이런 분을 믿지 않은 죄, 이것을 용서하는 사람이 영적기도 시키다 전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꼭 집어넣습니다. 이미 용서를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사도바울이 이제는 옛날에 무지한 때는 다 눈감아 줬지만 이제는 모든 온 천을 향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사도바울이 회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게 바로 그 회개예요. 뭐 일주일 동안 죄진 거 요거 하나 낱낱이 회개야. 그거는 회개한 사람이 고백을 할 때 씻겨주는 거죠. 회개하고 재용서 받은 사람이 다시 좀 뭐 들어온 게 올 때 그때 씻겨주는 거지. 회개하고 재용서 받지 않은 사람,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고백을 해도 안 되고 고백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모입니까? 모일 때마다 주님이 오셨으니까 또 거룩하신 주님이 오셨으니까 내 잘못된 게 드러나거든요. 혼자 있을 때 잘 모르다가. 그럴 때 고백하면 또 씻김만, 우리가 깨끗하고 씻김 받으러 오는 거죠. 그러나 건너지 않은 사람이 앉아있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전혀 안 된단 말이죠. 자, 사도행전 10장 43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그러니까 어떤 장로님이 은퇴할 때 은퇴식에서 자기가 내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제부터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구원이 무슨 뭐 노력으로 되는 줄 알죠.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럼 주님의 그 모든 그 하신 것들을 전혀 모르는 무지한 거죠. 자, 사도행전 10장 43절을 보게 되면 그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기를 예수님이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죄를 사함 받으면 그것처럼 기쁜 게 없지요. 저는 그 순간을 잊어버릴 수 없어요. 하, 정말 그 모든 죄짐이 다 없어지는데요. 정말 그 기쁨은, 그 평강은 세계 평화가 아니라 그 평강은 내 안에 이 평강을 말이죠. 그때부터 그냥 무조건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 무조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에? 믿는 사람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 죄 용서를 받는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다. 에? 이렇게 얘기했죠. 9장 22절.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도요, 적그리스도 사단도 하나님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옛날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이 이방 나라에 가서 살 때 자기 자녀들을 마귀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장가요? 이게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마귀에게 피 흘려서 먹을 따는지 모르겠지만 피를 흘려가지고 마귀에게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저 유카탄 갔을 때 거기 마얀족들 피라미드 올라가 보니까 맨 꼭대기에 뭐가 있습니까? 맨 꼭대기에 뱀에게 그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단이 있잖아요. 그리고 계단으로 쫙 이렇게 내려와서 춘분인가 되면은 사람들이 다 모여 거기에 구경하러. 춘분에 햇빛이 쫙 비치면 말이죠. 계단을 따라서 쭉 와가지고 맨 끝에 뱀 머리가 있는데요. 뱀이 기어 내려온 것처럼 똑같은 형사를 변해요, 이게. 참, 이 뱀들. 그러니까 이 사단도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 흉내내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래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들으잖아요. 마야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넘게 그렇게 했잖아요. 폭삭 망해가지고 지금 땅속에 다 묻혀가지고 파내가지고 지금 한 게 지금 피라미시죠. 아직도 땅에 묻힌 게 엄청나게 많은데 엄청난 지각변동이 일어나가지고 땅속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거를 이제 돈 벌려고 이제 하나하나 캐내고 있어요. 지금 아직도 안 캐낸 게 많아요. 땅속에다 묻혀있다니까. 그걸 다 캐낸 거예요. 어? 그 높은 피라미 우리가 오래 정신 빙빙 도는데요. 그게 땅속에 있었는데 그걸 땅을 파내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그게 뭐 엄청난 거예요. 그 뭐 말 들으니까 뭐 거기 공룡들이 다 죽을 정도로 됐단 말이고, 하늘에서 뭐 떨어 돌이 그렇게 많아요. 거기가. 하늘에서 뭐가 쳐가지고 이게 다 부서진 것 같아. 2000년 이상 존속하던 마야 문명이 하루아침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면 이 세상 말이죠. 한 번만 치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지오그래픽 거기에서 과학자들 얘기가 지금, 저기 어디지 또 잊어버렸나. 자꾸 이런 거 잊어버려, 내가. 옐로타운이 지금 부글부글 화산 밑에 있는 거, 그거 한번 터지면은 미국 전역이 초토화된대. 2012년 그 영화 만든 사람이 그걸 알아가지고 상상을 동원해서 캘리포니아부터 그냥 전부 바다에 잠기는 그러한 것을 만들었는데 정말 실감나더라고요, 여러분. 실감나는데 사람들이 구경 가잖아요. 구경 가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말이야.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8절 보겠습니다. 10장 18절.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날들 이후로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법들을 그들의 마음들 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그 법들을 기록하리라. 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려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용서하신 곳에는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속죄제가 없느니라. 속죄제가 없다.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회개하고 천년왕국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속죄제 들 필요 없죠. 율법 발신 들어야 됩니다. 속죄제. 그래서 주님이 돌아가시지 한 400년 전에 400년 전부터는 하나의 말씀이 없었고 606년 BC 606년에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가서 완전히 뭐 성전이 그냥 완전히 다 불태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제사 드릴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못 깨달았어요. 그들이 못 깨달았어요. 지금도 못 깨닫고 있잖아요. 지금도. 제사 드릴 곳이 없는데 율법이 분명히 드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 젊은이들한테 그럼 너희들 죄 지으면 어떡하냐 이제. 이제 죄 지으면 어떡하냐 하니까 랍비가 그러는데요. 죄 지으면 기도하면 된대요. 그 어떻게 기도하냐. 그런데 아무 말도 못해. 자기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랍비가 그러대요. 요즘에 이 크리스찬들이랑 똑같아. 무슨 얘기하면 누가 그래? 그럼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그런데 이게 맞대요. 이런 얘기하는 거야. 성경에 이런 일이 이런 얘기하는 별로 없단 말이지. 유대인 똑같대. 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비슷해. 이 마지막 때의 크리스찬이나 지금 눈먼 유대인이나 똑같더라고. 그 랍비들이 이 구약에 이 그리스도 나타난 걸 다 가려놓고 그걸 금서로 해놓고 못 읽게. 아까 우리 읽은 그 이사 63장하고 시편 22편 이런 것들을 아예 못 읽게 해요. 그거 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불원서적이죠. 불원서적. 에?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귀단속을 하고 눈단속을 하고 입단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안 전해야겠어요? 전해야죠. 그들이 예수님은 믿으라면 난리친다고 그러는데 그들이 몰라서 그래. 가르쳐주면 그들이 눈이 띄어요. 눈이 띈다고. 그 유대인들 전담은 안 된다고 말이야. 그들은 안 된다. 이렇게 한 것도 그 쏘는 거야, 마귀한테. 자, 누가복음 24장 47절. 어제도 우리가 멕시코 나가기 전에 본 말씀이죠. 24장 27절. 이걸 쭉 우리가 보고 이 말씀을 읽으면 실감이 나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자, 24장 44절부터 보면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나에 관한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던 그 말이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이 세 가지죠.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선지서들. 이게 전부 이건 구약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 한다던 그 말이나 하시고 그때 뭐라 했어요?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라. 지각을 열어주니까 깨달은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보면 이건 이렇게 두시고 주님으로 가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데 너희들은 나에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가 입술로는 날 존경하지만 너희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들이 침례요한이 회개 침례 이스라엘 민족들 회개 침례를 줄 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나오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로 앞으로 너희 앞에 있는 진노로부터 피하라더냐? 너희가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 집 속으로 너희가 무슨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은 이 돌멩이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우리 같은 돌멩이들 가지고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제가 받은 말씀 그거 아니에요. 그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지금 복음 전할 때 매주마다 그 말씀이 나갑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속으로 아무런 말 자손 생각하지 말아라. 그 준 말씀 그냥 전하는 거예요. 준 말씀만 전하면 돼요. 우리는 선지자들이 말씀 좀 그대로 전했죠. 그 말씀만 전하면 되지 내 말 할 거 없어요. 뭐 30분까지 필요 없어. 사실 10분만 해도 돼. 근데 15분 주니까 15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 말 안 하고 말씀만 전달하면 되네. 자 다시 누가복음 24장 46절 가면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죽었다는 얘기죠.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번제로, 음식제물로 그러죠. 셋째 날에 살아나는 것이 기록되었으며 그게 전체래. 구약이 전체에 그거래. 그러니까 눈이 멀면 어떻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안 보이고 역사를 안 보이는 거예요. 역사책 공부하는 거예요. 뭐 아브라함의 아들들 이름이 뭐냐. 그다음에 노아의 아들들이 이름이 뭐냐. 셈, 함, 야벳이냐, 누가 큰아들이냐, 누가 둘째냐, 셋째냐, 뭐, 이런 거. 이런 지식적인 거, 이런 걸 더 가지고 있고 퀴즈 노래하죠. 그러나 사실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셈의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왜 그랬을까? 그 혈통으로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각이 열리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눈을 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No way. 알 수 없죠. 자, 그렇게 돼야 마땅하니라.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그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라. 회개 나오잖아요. 왜? 이미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서하기로 작정이 누구나 잘못했다. 여러분 누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요. 나한테 잘못했다고 용서해 주죠. 그죠?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해도 용서를 해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빚을 졌는데 와야지 내가 너 빚 안 갚아도 내가 탕감해 주지. 어디 떨어져 도망가 있으면 얘기 못하잖아. 그러면 탕감이 안 되는 거야. 실제 내가 탕감은 이미 마음속으로 했지만 서로가 만나가지고 탕감만 했다. 그래가지고 귀로 들어야만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게 돼야만 완전히 이게 되는 건데 도망다니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회개면 이게 바로 그 회개야. 이게 회개야. 이게 주님이 다 했으니까 용서로 작정했어요. 그걸 알고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렸던 한편 강도는 이것을 알고 이것을 알았죠. 왜 그랬습니까? 한편 강도가 막 예수님을 욕했잖아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말이야. 너부터 구원해 보라고. 그럴 때 한편 강도가 야, 왜 이 사람은 의인이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행한 것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이분은 죄 없는 분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같이 죽는다. 그러면서 주여. 여러분, 주여 그랬죠. 주여가 뭡니까? 회개입니다, 그게. 진짜 주여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한다는 게 말이에요. 그 강도가 말이죠. 야,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주여. 이게 뭐 영접기도 나는 죄인입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뭐 이게 아니라 주여 한마디가 거기 온 회개가 들어 영접기도가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하다가 내가 네 진심을 봤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 셋째 하늘에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갔다 온 곳이죠. 천국이죠. 우리가 갈 본향 아닙니까? 거기가 새 이름 사람 있는 곳 아닙니까? 낙원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는 건 회개밖에 없어요. 어제도 제가 형제들 많은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가서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형제들이 앉아 있는데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고 거기서 밥이나 얻어 먹고 그냥 잠이나 자고 이렇게 은신처로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걸 깨우쳐줘야 되니까 회개 안 하면 안 된다. 회개의 의미를 분명히 가르쳐줬죠. 아마 속으로 회개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제.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속죄제물은 반드시 진영 밖에 예루살렘 성문 밖에, 골고다가 성문 밖에 있잖아요. 성문 밖에서 불태운다. 다 똥까지 다 태워, 모든 걸 싹 태워버리는 거예요. 에? 우리 더러운 똥까지도, 에? 우리 것까지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왜 똥이 나왔을까요? 에? 우리가 먹고 만드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뭐 어떤 부흥사가 옛날 그랬대. 우리 속에다 뭐 그게 세 마리씩 들었대. 뚱뚱한 사람들은 더 많이 들고, 뚱뚱한 사람은 조금 들고, 뭐 많이 든 사람은 스 마리 들었대, 스 말. 그렇잖아요. 예. 그게 왜 똥이 나왔을까? 왜 예루살렘 가면 똥문이 있는가? 덩문이야. 덩게이트라고 있어요. 왜 똥문이 있는가? 성 밖에. 예? 그러니까 똥문으로 나가는 그 물이 있어요. 똥으로 나가는 물이 다 버려가 태웠어. 그게 우리가, 우리 드럼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왜 성경에 똥이 나오냐 말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사실 돼지 똥들은요, 비료가 됩니다. 애니멀 파밍에 보면 돼지들이 그랬어요. Our dung will fertilize your land. 그랬어요. 우리 똥은 너희 인간들의 밭을 비옥하게 만들 것이다. 이거 연설하고 말이야. 그런데도 이 인간들은 우리를 함부로 대화한다고 막 이런 동물농장, 제가 그 참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그럴 때 본 기억이 나요. 그 만화를 해가지고 돼지가 강단에 올라가지고 돼지들 딱 놓고서 Our dung will fertilize our land. 그랬어. 그게 아직도 기억난다니까. 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예, 맞는 얘기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인 것처럼 그분은 죄도 모르고 죄도 짓지 않았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고린도후서 5장 우리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예. 참, 정말 얼마나 실감하게 성령께서 사도를 통해서 했나. 21절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왜 몰라요? 죄를 저본 적이 없으니까.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 덩어리가 됐다. 주님이 완전 죄 덩어리가 됐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새카만 내가 지금 죄책이 있는데 주님은 깨끗한데 이 죄책을 주님한테 완전히 옮겨버렸잖아요. 옮겨버리니까 주님께 옮기니까 주님은 이제 완전히 죄가 됐고 우리는 죄가 하나도 없어진 거죠. 이게. 우리의 담당한 것을 그에게 옮기셨도다. 이사야서 나오죠. 이사야서. 진영 밖에서 이렇게 고통을 받다. 아, 출애굽기 29장 14절 보겠습니다. 29장 14절. 출애굽기 29장 14절. 진영에 대한 얘기 나와요. 다 더러운 것들이 다 밖에 나가야 돼요. 문둥병 걸려도 밖에 내쫓겠죠. 그게 진영 밖이십니다. 29절 14절 보면 그러나 그 수송아지 희생제 절차입니다. 그 수송아지의 고기와 그 가죽과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사를 지니 이것이 속죄제니라. 나오죠? 또 속죄제? 그렇죠? 속죄제 때문에 밖에서 불사른다. 똥과 함께 불사른다. 그 다음에 레위기 16장 27절 속죄제를 위한 수송아지와 속죄제를 위한 염소의 피를 성소에 들여다가 속죄하였으니 누군가 진영 밖으로 옮기면 그들이 그 가죽과 그 고기와 그 똥을 불로 살을 지니라. 그것들을 불사는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자기 몸을 씻을 것이요. 그 후에 그가 진영으로 들어올 지니라. 어제 우리가 참 크리스도 목사님 사모님이 15년 동안을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이 얘기를 안 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다가 얼마 전에 그게 그냥 들통이 나가지고 그냥 크리스도 목사가 그냥 혼비백산을 해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알만도 목사가 세상 떠나는데 그러지 않아도 자기는 그냥 긴장하고 있는데 부인이 그러니까 그냥 막 난리가 났다 그래가지고 우리 가서 기도해 줬잖아요. 기도한다고 딱 연락을 하니까 사모님이 집에 가니까 샤워하고 있어. 예? 몸을 씻고 있는 거예요. 참 주의 종들이 와서 기도해 주는데 내가 몸을 씻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예? 여기서 보면은 몸은 물로 씻으라 그랬어요. 몸은 물로 씻고 우리 혼은 뭘로 씻어요? 진리로 씻어. 진리의 순종함으로 우리 혼이 정결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야 돼. 그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의 영은 아멘 충만해져야 됩니다. 영혼용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아마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치유받았을 거예요. 어제. 하나님이 준 거죠? 우리가 준 건가요? 어디? 그러니까 이게 신유도 그래요. 준비된 사람에게 준비된 종들을 보내서 고쳐주지. 이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 신유가 많죠. 진짜 고침받는 사람들은 이미 자신을 정결케 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함도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멘. 예, 네, 이게 진짜예요. 안 믿으니까 그런 거지. 기도해 주는 사람도 안 믿고 받는 사람도 안 믿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아니 손바닥에 이렇게 되면 이게 소리가 나죠, 안 납니까? 이게 소리 안 나죠, 이게 안 나죠. 아무래도 납니까? 바람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원해야 돼. 그래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게 믿을 때 청하는 거예요. 병이란 게 창피할 게 없거든요. 병이란 게 전혀 창피할 게 뭐가 창피해요, 그게 병이. 창피할 게 없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정신병을 창피하는데 정신병도 그 정신의 병입니다, 여러분. 그거 치료받으면 되는 거예요. 미친 게 아니거든. 미친 게 아니라 정신병이 따로 있어요. 미친 사람은 못 고쳐요, 미친 사람은. 이미 아주 아로 컨트롤이 못 고치고 정신에 병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고쳐요. 아, 그 다음에 민수기서 19장 3절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9장 3절. 너희는 그것을 제사장 엘라살에게 줄 것이요. 그러면 그가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누군가 자기 목전에서 그것을 잡게 할 지니라. 붉은 암송아지가 나오죠? 붉은 암송아지. 응?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성전이 지어지면 붉은 암송아지를 드리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응? 붉은 암송아지. 색깔이 빨개 됩니다. 털까지 빨개 되죠. 자. 이제 히브리서 이제 넘어갑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사도바울을 통해 증거했는가? 히브리서 13장 12절. 10절부터 보죠.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는데 성막을 섬기는 자들은 이곳에서 나온 것을 먹을 권한이 없느니라. 이는 죄를 위해 대제사장이 성소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 짐승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태우기 때문이라. 진영 밖이죠. 그런 즉 예수께서도, 그러니까 속죄물을 드릴 때 진영 밖에 태웠단 말이죠. 그런 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왜 갈보리가 성문 밖에 있느냐? 우리 주님이 속죄 제물로 짐승처럼, 암송아지처럼, 양처럼, 연소처럼 이렇게 거기 끌려가서 완전히 제물이 됐죠. 13절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이게 뭐죠? 우리 주님이 그랬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보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고 누구든지 나보다 자기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그 다윗 사람에서는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보다 누굴 더 사랑한다. 이것은 뭐죠? 진영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진영 밖에 나가는 사람은 주님 밖에는 아무도 없어요. 이게 진영 밖이에요. 고생이죠. 고통이죠. 근데 네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밖에 나간다는 건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집안에서 제일 먼저 믿는 사람은 쫓겨나요. 우리 누님도 제일 먼저 믿었거든 옛날에. 그래가지고 쫓겨났어요. 집에서. 쫓겨나서 내가 신발 갖다 준 적이 있어요. 신발도 모시고 막 울면서 쫓겨났어요. 그때 우리 어릴 때는 우상숭배라 그래가지고 국회에 관한 경례도 안 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상. 옛날에 신사참배 안 한, 신사참배 안 해가지고 순교당한 그, 주기철 목사님, 그 다음에 문둥이를 섬기면서 막 고름을 빨아주던 손양원 목사님, 그 목사님 계열의 교회였거든요, 우리가. 6.25 때는 그냥 순교하려고 말이야. 일부러 교회 종을 쳐도 안 죽이더래. 그 목사님이 나중에 88년대 순교하셨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증거하다가. 요한계시록 2장에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었네. 이 처음 사랑을 잃었다는 얘기를 며칠을 한 거야, 며칠을. 그거 하시다가 누가 와서 그냥 칼로 찔러가지고 돌아가셨는데, 피를 그냥 강단에 쏟으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평생 소원이 순교였어요. 6.25 때부터 순교하려고 그랬어요.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 따라가지고, 예. 그런 분이.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진영 밖에서 다 버림받는 거예요. 진영 밖에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버림받는 곳으로 나아가자. 그렇습니다. 자기를 먼저 버려야죠. 자기를 부인하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골고다까지 따라와야 된다. 찬송가 있죠.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나를 오라 하네. 어디까지 오라 하네.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거죠. 바로 그거예요. 영적인 제물로 우리가 드리는, 우리 영적인 제물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된다.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아, 13장 좀 더 봅시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도 그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갈지니라. 15절 보세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네. 진영 밖에 나가서 그래도 어려워도 찬양을 드리자. 찬양을 드리자. 아,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 돌들로서, 4절.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 돌이신 그분께 나와서 너희도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느니라. 우린 제사장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니, 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그가 귀중하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실족하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실족하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받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이는 너희가 이방인들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다가도 너희의 선한 일들을 보고 감찰하시는 그날에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제사장들이 되어서 우리 몸을 거룩한 영적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진영 밖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아요. 고난받은 사람들 어떻게 돼요? 함께 다스릴 것이요. If we suffer, 우리가 참으면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하리라. 다시 말해서 뭔가 하면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이게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거고요. 고난을 받은 일이 생길 때 내가 그 고난을 받지 않고 타협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게 되면 이것은 바로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도 너를 부인할 것이다. 왕이신 주님이 너를 부인할 것이다. 참 이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회개함으로 무조건 죄 용서받은 게 얼마나 크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믿음을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절대로 믿음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핍박이 와도 참다는 거예요. 예전 손양원 목사님이 공산당들이 와서 그냥 꽁꽁 묶어놓고요. 팔다리 묶어놓고 의자 앉혀놓고요. 어떻게 하면 이 개머리판 있잖아요. 개머리. 여러분 장총 있죠. 개머리판 밑에 이 손잡이 있는데 밑에 그 개머리판이 어떻게 된가 하면 나무에다가 밑에다 쇠를 이렇게 입혔어요. 박아놨어요. 쇠를. 그걸 가지고 발을 쿵쿵 찐 거예요. 개머리판으로. 우시면서 그래도 자네 예수 믿어야 되네. 쿵 찌면 예수 믿어야 돼. 이거 여러분 예수 부인하라고 그러니까 너도 믿어야 돼.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아들 둘을 데려다가 동인이 동신을 불러다가 묶어놓고 총으로 쏴 죽였거든요. 그걸 보는 앞에서 쏴 죽였다고. 그걸 용서해주고 해방대 용서해줬잖아요. 용서해주고 그걸 감옥에서 꺼내가지고 신학을 시켜서 그런 목사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랑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언제 나타나느냐? 어려움이 올 때 나타나요. 어려움이 올 때 그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평시에 몰라요. 다 똑같이 보여요. 우리에게 예배 같이 드리면은 잘 몰라. 그러나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우리가 가끔 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아요. 그때 되면 그냥은 몰라요. 편할 때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시라 가까운 이때에 주님이 하신 일을 정말 깨닫고 깨달은 대로 우리가 진영 밖에 나가 수치를 짊어지고 사람에게는 버림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산 돌이신 그랬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을지라도 산 돌이 됐으니 주님에게 붙어가지고 교회 지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멘. 산 돌이 산 돌에 붙죠. 산 돌에 죽은 돌을 잘 붙지 않습니다. 예, 무너집니다. 예. 그럴 때 산 돌에 붙은 사람들만이 산 돌을 따라서 주님이 이리 올라오라고 그럴 때 그냥 하늘에 가 있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속죄제를 통해서 진영 밖에서 주님이 갈보리에서 그 고통을 받으신 그 뜻을 깨닫고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우리가 나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을 이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자하시고 오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